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2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월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해 가족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 있다며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선에 출마하고 토론에 참석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우리 당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마틴 오멜리, 링컨 채피 등 4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21일 6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경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나 이 같은 규모의 경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시 주석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영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과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 기업들도 중국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남서부에 건설되는 힌클린 포인트 C 원자력 발전소에 중국은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관영 석유공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유회사인 BP사와 함께 공동 석유개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 합의를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모호성과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미네이는 21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핵 합의를 이끈 정부를 지지한다면서도 합의 내 취약점들로 인해 앞으로 이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관리들에게 이 같은 문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핵 합의는 강경파들로부터 이란 협상단이 서방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이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승리하는 선택만 있을 뿐 물러설 길은 없다고 중국군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군 상장인 류아우저우 국방대학 정치위원은 21일 중국명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류아우저우 의원은 또 이 논문에서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양국 간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패배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은 지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다며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가급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아저우 의원은 중국 군사정책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서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폭발물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됐던 이슬람계 미국 소년이 가족과 함께 중동 국가 카타르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14살 아흐메드 모하메드 군의 가족은 20일 성명을 내고 카타르의 한 재단으로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 전액 장학금 제한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단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아흐메드는 지난달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이를 시한폭탄으로 오해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일시 수감됐으며 학교는 그에게 사흘간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하메드의 억울한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만든 멋진 시계가 보고 싶다면서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참 소중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춤을 추는 모습이죠. 딸에게 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딸은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학교에는 아빠와 춤을 추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학교에 올 수 없는 아빠를 둔 학생이 있다면, 또 딸과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인 아빠가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이 재소자들, 아빠 재소자들, 그중에서도 비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딸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 지난해 처음 마련됐었습니다. 올해도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의 교도소에서 같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소자들에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출소 후의 삶에 긍정적인 동기를 주기 위해서 미 연방교도소에서 마련을 한 건데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딸들과 멋진 양복 차림의 평소와 참 다른 모습의 아빠들이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생도 보이고 아빠만큼 키가 큰 소녀들이 그저 아빠 품에 안겨있는 모습만 봐도 참 뭉클하던데요.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더군요. 엉엉 울면서 아빠가 곁에 있을게 라는 말을 하던데요. 딸 중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다시 수감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아빠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3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였던 아빠와 딸,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2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11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9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4도에서 18도 보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아빠와 함께 춤을 이란 제목입니다. 루더 반데로스가 부릅니다. Dance with my father 들어보시죠.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He'd make me laugh just to comfort me,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he left a dollar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final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Cause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Sometimes I'd listen outside her door, and I'd hear how my mother cried for him.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원 의장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두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또 미국 경찰 간부들이 수감자를 줄이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암학회가 유방암 검진과 관련해서 새로운 권장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조 바이든 부통령이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Unfortunately, I believe we're out of time. The time necessary to mount a winning campaign.
바이든 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뛰어들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면서 비록 대선에 출마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침묵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갈 길과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 결정에는 아무래도 몇 달 전에 사망한 장남의 죽음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장남인 보바이든 바이든은 지난 5월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주말 고향인 델라웨어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출마를 위한 마지막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대선에 뛰어들기엔 아직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바이든 부통령 출마 포기로 혜택을 보게 된 사람이 있죠.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미 연방 수사국까지 조사에 들어가면서 클린턴 후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죠. 무려 1,6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큰 화제 속에 진행됐는데요. 이 토론회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후보가 명백한 승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에 이어서 지지율 3위를 기록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불출마한다면 많은 유권자가 샌더스 후보보다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이번에 바이든 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화요일 짐 웹 후보가 사퇴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과 버니 샌더스, 버먼트주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등 모두 4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원의장 선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 선거에 나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죠?
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고요. 자신이야말로 진정 공화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하원의장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라이언 의원은 화요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자, 조건이 어떤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화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특히 공화당 내 초강경 보수 세력인 프리덤 코커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약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해왔고요. 또 존 베이너 현 하원의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쉽게 타협해준다면서 공격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의 압력이 시달리던 베이너 하원의장이 결국 지난달 말에 사임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베이너 하원의장의 유력한 후임자였는데요. 역시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후보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화당이 내세운 후보가 하원의장으로 당선될 텐데요. 네. 하지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프리덤 코커스 의원 40명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프리덤 코커스가 일치감치 메카시 의원에게 반대를 표시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라이언 의원이 대안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 하원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장을 사실상 축출할 수 있는 방법인 의장 사퇴 절차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이 프리덤 코커스로서는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라이언 의장은 이는 이 공화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보고 폐지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조건은 뭔가요?
예, 가족과 보낼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원은 아이가 셋인데요. 아직 아이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워싱턴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위스콘신 주의 집으로 날아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원 의장이 되면 사실 집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주말에도 모금 활동이나 연설 등으로 바쁘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언 의원은 이전 하원 의장 때만큼 바쁘게 돌아다니지 못할 거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기쁘게 하원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금요일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며 확실한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서 프리덤 코커스가 대니얼 웹스터 의원을 하원의장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데 아직 확실한 반응은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네. AP통신은 이 프리덤 코커스에 속한 스코페리 의원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의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원의장 선출 문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수요일 하원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내 투표를 이달 28일에 실시하고 다음 날인 29일에 하원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경찰 간부들이요, 수감자 축소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 130여 명의 경찰 간부와 검사, 보안관들이 미국의 수감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요일 단체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와 수감자 감소를 위한 사법기관 지도자들의 모임이란 이름의 단체인데요.
네.
이 체포를 대신할 방안을 찾고 형사법 수를 줄이며 최소 형량제를 폐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 낸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이 대도시의 경찰국장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가 수감자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감옥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보다 범죄율이 훨씬 높았던 1970년대에서 90년대 법이 아직까지 적용되면서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좀도둑질이나 소량의 마약 소지 등 경범죄까지 징역형이 내려지는데 이제는 법의 적용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네. 또 미국의 수감자 수가 많아지면서요. 경제적 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단체 결성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수감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년에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감자를 줄인다면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이 범죄와 수감자 감소를 위한 사법기관 지도자들의 모임은 수감자를 줄이면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술이나 약물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의 경우 감옥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데 사회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으면 질환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고 또 사회에도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사법 지도자들이 오바마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예, 범죄와 수감자 감소를 위한 사법기관 지도자들의 모임은 목요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걸 시작으로 앞으로 연방의회와 주의회에도 압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조정하고 일부 형사법을 폐지한다면 폭력법이나 중범죄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암학회가요, 여성들에게 유방암 검진과 관련해서 새 기준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유방암의 첫 검진 시기를 늦추고 검진 횟수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가까이 미국 암학회는 40살에 유방암 검진을 시작할 걸 권고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시기를 5년 늦췄습니다. 45살에서부터 54살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대부분 이 여성이 폐경이 되는 55살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전보다 다소 느슨한 권장안을 내놓은 건데 이유가 네. 뭔가요?
이 바로 이 X선을 이용한 메모그램, 즉 이 유방조영술 검진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물론 이 유방조영술이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유방조영술이 과도한 유방암 진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 거짓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성이어야 할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유방조영술 검진을 그렇게 빨리 또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유방조영술이라는 게요.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뭐 100년 이상 이용되어 온 검진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엑스선을 통해서 유방 조직의 이상 결절의 징후를 발견해내는 이 유방 조영술은 유방암을 초기 단계 잡아내면서 이때까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 사실 미국에서 유방암은 여성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23만 명가량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약 4만 명이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을 정도죠.
네.
그렇다 보니까 유방암 검진은 빨리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좀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암학회가 봤을 때는 이런 조기 검진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마침 또 관련 연구들이 발표됐는데요.
네.
지난 7월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재분석한 내용이 발표됐는데 유방암 검진이 사망률을 20에서 25% 떨어뜨린다는 종전의 결과와 달리 사망률을 10%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나타난 겁니다.
네.
또 지난 8월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종량학에 관련 논문이 실렸는데요. 지난 20년간 유방암 초기 단계인 유방암 연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3.3%에 불과했고 또 유방의 암덩이만 제거하는 종양 절제술은 생명 연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요. 유방암 검진 기준을 제시하는 이 미국의 주요 의료기관의 기준이 또 모두 다르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미국 대학 산부인과학회는 40살, 암학회는 45살, 또 미 연 연방정부의 자문기관인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50살을 유방암 첫 검진 나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유방암의 불확실성을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보면 뭐 일반 여성들과 의료진은 물론이고 유방암 검진에 따르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이 건강보험 회사들 역시 혼란을 겪게 되겠죠.
네.
따라서 미국 암학회는 내년 1월에 유방암 검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 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어떤 주제에 알아볼까요?
예, 연방의회 상원이 이번 주에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네.
예, 상원에서 어떤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려면 예, 적어도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6표가 모자라는 바람에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최근 불법 체류자들을 둘러싸고 또 하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피난처 도시 이름부터 좀 낯설죠. 예.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예, 피난처 도시는 영어로 sanctuary, 피난처, city, 도시를 그대로 직역해 붙인 말이고요. 좀 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서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 도시를 줄여서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으로 또는 관습상 이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네.
예. 하지만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도시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시, 주, 군 같은 게 다 포함되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적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다. 뭐 이 얘기인데요.
네.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 같은 이민 정책이 이 대통령 후보들의 최고 쟁점이 될 만큼 심각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라고 하니까 또 이해는 안 가는데요.
예, 미국에 이런 피난처 도시들이 생기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예.
예, 1980년대 초반에 이 중남미 지역에 독재적 성향의 정권들이 많이 들어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에서 빠져나와서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미국의 일부 도시들이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런 게 가능한 건 바로 이 미국이 각각 독립된 주들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도시들이 모두 얼마나 되나요?
예, 피난처 도시 관련 조례를 도입하고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이 미국의 내누라하는 대도시들,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시카고, 휴스턴, 볼티모어 등 30여 개가 넘고요. 그보다 작은 규모의 시나 군 등이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곳까지 다 합치면 10월 현재 미 전역에서 약 340개 정도 됩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한다는 건가요?
예, 무엇보다 이들 피난처 도시에서는 시 직원이나 이 경관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민 신분에 대해서 묻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이민 신분을 물어서 불법 체류자라는 게 드러나면 연방법상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신분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또 어떤 도시들은 시 공무원, 특별히 경관들에게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도록 이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연방 이민 당국에 어떻게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 직원이나 경관이 업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에 통보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민당국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체류자들의 구금을 요청하거나 신병을 인도하라는 이런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네.
예,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는 이 시, 주, 군, 지역 경찰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데요.
네.
예, 이런 피난처 도시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불법 체류자들은 더 급격히 늘면서 당국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최근 불법 이민 문제의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요?
예, 불법 체류자는 이 신분 특성상 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네.
예, 조사 전문 기관인 퓨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보면요. 지난해 미국에는 약 1,13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 2007년으로 1,22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1990년경만 해도 불법 체류자가 35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들이 피난처 도시 정책을 펴기 시작할 때만 해도 불법 체류자들이 훨씬 적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난처 도시들이 주로 생긴 게 이 1980년대였는데요. 10년 후인 1990년대가 350만 명 정도였으니까 그 무렵에는 훨씬 더 적었겠죠.
네, 뭐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살인사건 같은 게 또 많이 발생하면서 이 도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전에도 이에 대한 논쟁은 종종 있었는데요. 지난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란치스코 산체스라는 한 멕시코 불법 체류자가 산책 중이던 한 젊은 여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예, 이 남성은 중범죄 전과가 7건에 5번이나 강제 추방된 전력의 소유자였는데요. 산체스는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이 구치소 측이 산체스의 석방 소식을 이민 단속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989년에 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지하고 이들의 신분과 국적만으로 수색, 구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행 중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또 합법적인 이민까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랜드 폴 상원 의원,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모두 이번 피난처 도시 제재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크루즈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현재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 범죄자,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로 빗댈 정도로 이 불법 체류 문제에 아주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예, 지금도 이 선거 유세 때마다 이 피난처 도시 문제를 자주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이 피난처 도시 제재 법안을 트럼프 법안으로 불러도 되겠다고 말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후보들을 다 살펴볼 순 없겠고요. 민주당 쪽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입장만 좀 들어보죠.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런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했다가 이 비난 일자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자신은 오랫동안 이런 피난처 도시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상원에 상정된 피난처 도시 제재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낸 거죠?
예, 연방이민당국의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에게 이 연방정부 기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이 공화당이 주도에 내놓은 법안인데요.
네.
하지만 찬성 54대 반대 45표로 이 토론을 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서 다음 절차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좀 더 과격한 반이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무책임한 피난처 도시 정책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쟁점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 같은 게 좀 나왔나요?
예,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 직후인 지난 7월에 라스무센 연구소가 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 퍼센트가 사법당국이 이런 피난처 도시들에게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58%는 연방정부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 지난 9월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따로 실시한 건데요. 천여 명의 주민들 가운데 무려 74%가 주당국이 연방당국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답해서 최근에 악화된 여론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5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 문제, 이제는 전 세계의 공동과제로 떠올랐죠. 지금도 수많은 시리아 난민이 유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시리아 말고도 많은 나라의 국민이 내전과 독재를 피해서 세계를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미국에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영어를 습득하고 또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는요, 난민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축구단을 소개합니다.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한 잔디구장에서 청소년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외모도 쓰는 언어도 인종도 다 다르지만 이 청소년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축구단에서 공을 차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난민이라는 거죠.
버마에서 군사정권의 박해를 피해 온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됐다는 윈 라바 군에게 축구는 하나의 돌파구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윈 군이 소속된 축구단의 이름은 북 피닉스 기독 축구 클럽으로 미국에 정착한 난민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축구단입니다.
I love it here cuz you know I got a better chance to get a better education.
저는 미국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새로운 기회도 누릴 수 있게 됐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운동하면서 혹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오진 않을까, 군인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에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자라 두컴이 양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We all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우리 축구단의 친구들은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자라 양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온 난민인데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무작정 배에 몸을 싣고 긴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And my mom was like, we have to come to America.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하셨어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우리는 반드시 미국에 가야 해 라고 하셨죠.
이렇게 미국을 찾은 자라 양도 버마에서 온 윈군도 아직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When I go to school and when I meet new people, like
학교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주눅이 들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좀 무시받는 기분도 들고요.
English wasn't my language for me to talk to me to.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윈군도 자라 양도 축구단에서만큼은 영어나 인종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축구 실력을 뽐내며 주전 선수로 인정받고 있지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이 난민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 축구단에서 활동하려면 돈이 좀 들죠. 운동복도 사야 하고 축구화도 사야 하고 등록비도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은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We will never decline a kid or tell him he can't play because of the lack of not paying.
축구단의 등록 담당 직원인 알론드라 루이즈 씨는 아이들이 회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넌 우리 축구단에서 뛸 수 없어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축구화와 등록비로 1년에 드는 돈은 약 3만 달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많은 금액은 축구단장 개인의 기부와 일부 외부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라이드, 그러니까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의 마일스 그룬월드 단장은 아이들을 위해 매번 차량 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또 축구 경기가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If we don't pick them up, they don't get here. It's about a two-hour pickup.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으면 축구를 하러 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다 데려오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난민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데리러 오기까지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영어도 전혀 못하는 부모님에 집에 차도 없는 윈 군에겐 더 큰 의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
축구단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미국에 적응하고 미국 사회 일원이 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북피닉스 기독축구단은 18살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시절 축구단이 통해 배운 협동심과 사회성은 성인이 돼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미국을 찾은 난민 청소년들은 이렇게 축구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이민 공동체는 바로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입니다. 하지만 2055년이 되면 아시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 집단을 이루게 된다는 퓨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미 아시아계가 가장 큰 이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시아계에서도 중국어를 구사하는 중화권 이민자들이 제일 많죠. 자, 그렇다 보니 중국어로 된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 사후 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 관공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이민자가 특히 많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동양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오가는 언어도 중국어인 이곳. 언뜻 보기엔 아시아의 한 시장처럼 보이지만 미국 서부의 대도시 LA 도심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샌게이브리얼이란 지역입니다. 이곳은 중국과 타이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 그러니까 중국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시장을 보고 있는 중국인 이민자 양 윤옌 씨도 그중 한 명이지요. 양 씨는 이 지역에선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이민자들도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환경도 사는 사람들도 모국인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샌게이브리얼 씨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아시아계 이민자고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샌게이브리얼 씨는 지역 주민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올해 초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계정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시청 직원인 로런 골드 씨의 설명을 들어보죠.
Almost overnight we got about 2,000 followers, which is about
웨이보에 우리 씨의 계정을 만들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의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영어로 운영되는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확보한 이 팔로워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샌 게이브리얼 씨가 이렇게 웨이보를 이용하게 된 데는 이웃 도시인 엘함브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엘함브라 역시 중국계 이민자일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엘함브라 경찰국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웨이보 계정을 연 경찰국이기도 합니다.
We had three times more followers in two years.
웨이보에 우리 경찰국의 계정을 연 게 2년 전인데 5, 6년 전 문을 연 페이스북 계정의 구독자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사람이 웨이보의 구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엘함브라 경찰국의 제리 존슨 씨는 현재 웨이보의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가 무려 4만 명이 넘고 많은 사람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엘함브라 경찰국의 중국계 직원인 웬디 리 씨는 웨이보 같은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면 지역 주민들이 경찰을 훨씬 더 가깝고 편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들의 경우 중국에 있을 때 경찰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경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선입견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엘함브라 경찰국 웨이보 계정의 많은 구독자가 현재 중국에 사는 중국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중국어 소셜미디어는 중화권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될 수 있다고 제리 존슨 씨는 지적했습니다.
This isn't a television show. It's coming from our little community.
웨이보를 통해 보게 되는 미국 모습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짜여진 극본대로 움직이는 미국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고스란히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샌 게이브리얼 씨의 일부 경찰서들도 엘함브라 씨를 본떠서 웨이보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샌 게이브리얼 씨의 로런 골드 씨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은 이상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많은 도시가 중국계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된 소셜미디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관공서가 이 중국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엘함브라 경찰국 측은 미국 동부 지역의 경찰국들도 어떻게 중국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지 문의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서부 지역 관공서에서 시작된 중국어 소셜미디어 바람은 머지않아 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난민 출신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난민 기독 축구단의 얘기 만나봤고요. 중국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중국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미 서부 도시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und my feet. found my feet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fu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와, 네가 뉴욕으로 이사 간 지 벌써 1년이 됐구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맞아, 벌써 1년이 됐네. 세월 참 빠르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서 제가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그곳에 적응하느라 오래 걸렸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und my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Today's expression is found. F-O-U-N-D. Found my. M-Y. My feet. F-E-E-T. Feet. Found my feet. When you say that you've found your feet, it means you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you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you'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무엇을 찾다는 뜻의 동사 find, F-I-N-D, find의 과거형은 found, F-O-U-N-D, found죠. 그래서 found my feet를 직역하면 내 발을 찾았다, 즉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졌다 또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냐고 묻자 제이슨은 솔직히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ind my feet 또는 found my feet입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Let's review. If someone finds their feet, it means that they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they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they'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a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끝으로 시니어 오코너의 I guess the Lord must be in New York City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IT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들이 IT를 지지한다는 전가를 가지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케리 장관은 10월 6일 IT의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미셸 마르틴이 IT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IT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강인함을 보여줬고 미국은 IT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10년 IT에 대지진이 난 뒤에 지금까지 미국이 IT에 42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IT의 미래가 외부의 도움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IT의 미래는 IT인들의 단결된 힘과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민주 제도들을 개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마르텔리 대통령이 이끄는 IT 행정부가 총선거와 관련된 예산을 늘린 것을 치하하고 미국이 IT 총선거와 관련해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IT에 합법적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폭력과 위협이 없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이 오는 10월 25일 IT인들이 투표장에 나가 인내심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IT 임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오는 10월 총선이 지난 8월 9일에 치러졌던 선거보다 원활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인들이 IT인들에게 품고 있는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IT에 필요한 활력 있고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IT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10월 총선과 다음 일정이 순조로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건 오로지 합법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